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약 50명의 부상자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밝히면서 부상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과 어린아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84명으로 알려졌지만 사망자가 100명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14일 프랑스 남동부의 휴양도시 니스에서 군중들을 향해 대형 트럭이 돌진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지그재그로 차를 몰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인은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범인이 모하메트 라후에유 부렐이라는 이름을 가진 튀니지 출신 이중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이라면서 이번 테러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 역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을 참혹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마이크 펜스 주지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는 다음 날인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펜스 주지사에 대한 부통령 후보 공식 지명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펜스 주지사는 당초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이름을 올렸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누르고 오는 11월 트럼프 후보와 함께 백악관 입성을 노리게 됐습니다. 아일랜드계 백인인 펜스 주지사는 57세로 인디애나에서 태어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역시 부통령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설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후보 발표가 나온 직후 비디오 영상을 통해 트럼프와 펜스가 전진하는 미국 앞에 크고 멋진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만찬에 앞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동의 예멘에서 주지사를 목표로 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예멘 당국에 따르면 15일 공격은 예멘 남부 아덴주의 아이다러스 알 주바이디 주지사의 차량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탄을 실은 차량에 탑승한 범인이 주지사가 탑승한 차량이 자신의 옆을 지날 때 폭발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탑승한 차량에 폭발이 미치지 못하면서 주지사는 목숨을 건졌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2분기 국내 총생산이 6.7%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 6.7%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 6.6%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6.8%에서 올해 1분기 들어 6.7%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인 6.5에서 7% 안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외교차관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북한이 서로를 규탄하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왜곡 비난하고 대가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사드를 겨냥한 국적 불명의 핵타격 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이 당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이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협이 높은 나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의 물결은 2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참석하는 4차 외교차관 협의회가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4차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엔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3국이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은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또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은 미국의 최근 대북 인권 제재를 평가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성남 제1차관은 협의회 직후 열린 공동회견에서 미한일 3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인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임 제1차관은 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한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3국 간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각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따른 대북 공조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방부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순수 방어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순수 방어 체계임을 확인했습니다.
Been clear, as I believe the South Koreans have as well, that the purpose of the THAAD system.
미국 정부는 사드 시스템의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늘 명확히 했고 한국 역시 같은 주장을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쿡 대변인은 이어 사드가 북한의 매우 현실적인 위협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쿡 대변인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북한이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과 행동을 접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쿡 대변인은 사드의 최종 배치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이 사드는 한국 남부지역 방어를 위해 배치가 추진됐다고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등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김용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14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군 8군 사령관과 벙 맥기현 전 하원 군사위원장, 황진하 전 한국국회 국방위원장은 모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8군 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 2월에 예편한 샴포 전 사령관은 사드 배치가 한국의 남부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concerned about our ability to protect all the southern area that would allow us to.
제임 시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남부 지역의 방어 능력에 대해 우려해 정치적이 아닌 군사적 차원의 요구로 이곳에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사드를 동남부 지역인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사드가 기존의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패트리엇3를 확대하듯이 방어 능력을 증강하는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의 직접 위협 대상인 서울 수도권은 패트리엇3의 증강 배치로 수도권 이남은 방어 반경이 패트리엇보다 훨씬 넓은 사드와 패트리엇3를 겹겹이 방어할 계획입니다. 맥키언 전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I was happy to hear that announcement. I think that we should do that.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사드는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란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뿐 아니라 장사정포 등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e capability that's in that conventional force that could impact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재래식 전술 훈련에 개입하고 장사정포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런 움직임이 자칫 남북한 모두의 잠재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보다 장사정포와 비대칭 전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게 훨씬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there's a tremendous cost and a tremendous amount of time to do that.
핵무기 개발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있으면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와 비대칭 위협 대응에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자체는 미한 연합군 전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연합군이 훨씬 우수하다며 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진하 전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등 공격 능력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은 서로를 규탄하면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한 북한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규탄했고, 북한 당국은 한국이 결의의 운명을 외세에 맡긴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비난한 데 대해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낸 비난 성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왜곡 비난하고 대가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한국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성명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도발적 위협 때문임을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의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도발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결의 운명을 외세의 손에 내맡기는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사드를 결행한 국적불명의 핵타격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한 이후 사드와 관련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성명은 또 사드 배치가 미국의 손을 빌어 북한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극악무도한 대결 망동이고 미국의 영구 강점에 기회를 주는 매국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응해 주변 나라들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대국들의 갈등과 마찰에 한 복판에 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 내 각계각층이 떨쳐 일어나라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언동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의 의도는 결국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한국 사회의 사드 문제 관련된 균열을 노린 그런 측면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엔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예, 한국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와 관련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예, 군사적 효용성 또 안전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놓고 군사적인 네네. 효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여러 장소가 거론됐습니다만은 그중에 이 성주가 선정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성주의 이제 위치를 보면요. 우리가 그 PAC-2 미사일,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갖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지 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방어라고 할 수 있어서 보다 이제 넓은 범위를 그 방어를 하는 거죠. 경북 성주 위치가 보면은 200km 안에 우리 계룡대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산에 그 또 평택의 그 주한미군 기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전 지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남한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가 커버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북한의 그 위협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이제 장사정포랑 이제 방사포가 되는데요. 그 네. 위협으로부터 또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그 안전성, 위치의 그런 안전성 문제도 확보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드가 결국 한반도 남북권에 있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아,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미 그 장사정포와 그 방사포 의 위협이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의 위협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대응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트리트 미사일 2나 패트리트 미사일 3로 그 위협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그 수도권에서 요격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미사일이 그 떨어지는 각도가 낮아진 지점에서 즉 4층 방어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보면 팩2, 팩3로 구성된 하층 방어 시스템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서 고도가 떨어지는 지점이 40km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요격을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 수도권에 갖다 놓는 거라는 것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이 수도권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를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그 논란도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방어력, 한국의 재산권, 국민의 안전, 그다음 주한 미군 이런 걸 다 보호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제 사드 방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팩2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고요. 팩3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하층 방어 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KAMD 시스템을 2020년대 중반까지를 완성 시점으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상층 방어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하층 방어와 상층 방어를 동시에 구축을 하는 거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국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국지 방어의 사드 미사일 시스템은 또 지역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국지 방어, 지역 방어를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 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안보력과 방어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측면 하에서 사드 체제가 도입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에서 남쪽을 겨냥한 공격 방식 주로 어떤 네네. 것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선 지역, 전연지대 중심으로 이제 장사정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이 스커드 B, C 또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무수단 미사일은 이제 다들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배치된 그 미사일이 한 천여 개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이런 그 탄도 미사일의 탄두로 핵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그걸 탄두로 탑재를 해서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유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수도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층 방어와 또 상층 방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어느 지점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고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의 또 방어력을 또 높일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이 만약 그 탄두를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뭐 핵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탑재를 해서 쐈을 경우 상층 방어에서 우리가 그거를 요격을 하면은 그 피해가 그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핵의 방사능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공중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밑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층 방어 체계가 필요한 거죠.
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인데요. 이 사드 네네.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과연 어느 정도나 해로운 건가요?
이미 한국의 많은 레이더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파트리엄 미사일 2도 제가 이미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요격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것보다 더 센 이제 그 출력이 더 강한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게 그 사드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그 레이더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레이더들이 이 출력도 높지만 그런 인체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같이 성능이 향상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의 출입 통제를 보면은 그린파인 같은 경우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가 그 사드 배치의 그 레이더보다 통제 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레이더보다 오히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미치는 그 기능은 훨씬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레이더들은 탐지를 하기 위해서 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위쪽 부분을 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위를 향해서 쏘고 있지 아래를 향해서 레이더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레이더의 그런 출력이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레이더의 그러한 그 인체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군시설의 그 안에 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에서 또 한참 안에 있는 100m 지점 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그러한 주민들이 이러한 그 사드 배치에 따른 레이더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한국의 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 주변국들을 겨냥한 것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의 네.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은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논리를 보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와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이러한 사드 배치 논의의 반대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문제를 뒤로 아래 수면 아래로 내리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북 그 제재 주변 대북 제재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공조 문제, 국제사회 공조 문제, 공조를 균열을 시키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계기로 또 우리 한국 사회 내에 그 사드 배치 도입 문제를 놓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술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구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국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울란바토르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2014년 말 출범한 현 유럽연합 지도부와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양측 정상은 대북정책 공조를 포함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한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와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술리트 총리와 북핵 문제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인식 개선과 건설적 역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베트남 푹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ll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s considered en bloc are agreed to, and without objection.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과 핵 확산에 대응하고 영내 안정과 인권 수호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세 나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영내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 간 정보 공유와 외교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 나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동아태 소위에서 채택됐습니다. 세먼 소위원장은 소위 채택 뒤 11일 수정안을 제출하고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를 수정했습니다. 원안에서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부분을 13개에서 21개 상당의 핵물질 보유로 수정한 것입니다. 14일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는 수정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이 높은 나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럽연합의 재정 체계에 위협을 준다고 평가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맞서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11개 위험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그리고 이란도 공식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11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추가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국가 지정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근절하려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추가 지침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11개 나라는 세부류로 분류됩니다. 먼저 이란과 북한을 제외한 9개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와 실행 방안을 개발한 나라들입니다. 또 이란은 정부 고위층이 관련 현안 해결을 약속했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지적사항 실행을 기술적으로 돕기로 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자금 세탁 반지 국제기구가 지적한 사항을 계속 실천하지 않는 등 1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6월 1일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처는 지난 2월에 발효된 첫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처로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같은 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출한 보고서는 세 문장으로 된 한 장짜리 보고서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던 걸까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사항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행 보고서를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조치 사항은 단 세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행 보고서는 먼저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현재 장관들과 각 내각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령 발표 전까지는 이 결의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외교부가 러시아 정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내 은행들에 2270호에 32에서 36조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행 보고서는 끝을 맺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 이행 보고서를 지난 5월 27일에 작성해 보고서 제출 기한인 6월 2일 이전에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쪽이라는 분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와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의 이행 보고서는 각각 18쪽과 9쪽에 달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가 공개된 20개 나라 중 한쪽 분량의 보고서를 낸 곳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와 호주, 이라크, 이집트 총 4개 나라뿐입니다. 전체의 80%가 2쪽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이 중 캐나다와 호주는 추가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행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체 검사표, 즉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각국이 취한 확고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이행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러시아가 이행 보고서에 담은 북한 관련 금융 관련 이행 사항뿐 아니라 대외 교역과 수출 통제, 무기 확산, 해운, 항공 운송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전세를 극적으로 바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그린 영화가 이달 말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이 영화에서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리암 니슨인데요.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 맥아더 사령관 역할을 맡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유명 배우 리암 니슨 씨는 최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슨 씨는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이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생각하면 영화가 공개된 뒤 북한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슨 씨는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 사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의 불만을 품고 이 회사 컴퓨터 전산망을 해킹해 큰 피해를 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해킹이란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내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니슨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펼쳐진 인천 상륙작전의 전개 과정과 한국 특공대의 활약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정재와 이범수 등 한국의 유명 배우들도 출연합니다. September 15th, 0100 hours. Make contact with KLO
and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안녕과 사람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맥아더 사령관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부산 인근까지 후퇴한 6.25 전쟁의 전세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단숨에 뒤집어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니슨 씨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배우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그린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니슨 씨는 영화 개봉의 즈음에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맥아더 역할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맥아더 장군 역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에서 7월 27일에 개봉하며 이어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도 공개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어제 간첩 활동을 한 탈북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공개한 게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현재 북한이 억류 중인 모든 한국 국민들을 즉각 석방해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체포해 이를 기자회견 등 선전전에 이용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북한 고아를 납치하려 한 탈북자 고현철 씨를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고 씨 외에도 김정욱 씨와 김국기 씨, 최춘길 씨 등 한국 국민들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죠. 비무장지대 DMZ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가 조선시대에 그려진 옛 그림에서 소재를 차용해 DMZ를 표현했습니다. DMZ 155마일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니 정말 색깔이나 색채들이 너무 화사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좀 돋보이죠?
이게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미술 전시장. DMZ를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 손기환 작가의 DMZ 155마일 전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손기환 작가는 한국인에게 친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인 DMZ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강박 풍경 연작에서는 군사적 긴장감과 평화적인 생태 공간이라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DMZ를 조선시대 그림들을 차용해 선보입니다. 손기환 작가입니다.
제가 늘 그 주제와 또 소재로 삼고 있는 분단에 대한 그림입니다. 작품 소제목을 이제 DMZ 155마일로 잡았고요. 옛날 한 18세기 이때 산수화 여기에서 이 풍경, 그러니까 산수화죠. 산수화에서 DMZ에도 이미지하고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다양한 세계의 바탕 위에 산수 풍경을 조립하고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조각조각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DMZ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완전히 이제 그 꿈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죠. 그러니까 상상의 이제 완전한 그 당시에도 상상의 풍경인데 사실 DMZ라는 지역 자체가 갖는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더 그 뭐라 할까 몽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좀 밝게 그려지긴 했고 뭐 노란 동그라미 작품 같은 이런 것들은 진짜 제가 DMZ 근무했을 때 보는 풍경하고 거의 같다 그래가지고 조작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런 이미지들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굉장히 발달했는데 사실 뭐 노란색이나 저렇게 약간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병적인 색깔이거든요.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좀 담아서 좀 그린 그림입니다.
손기환 작가의 지난 전시들 역시 DMZ와 통일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은데요. 마주보기 연작 이후 만화 주인공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이제 이 주제로 뭐 여러 스타일의 팝적인 작품을 그렸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뭐 마주보기라는 그런 주제로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주인공 두통이가 그 당시 이제 6.25 때의 소재를 가지고 그린 만화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또 작품을 한 게 있고.
작가가 분단과 통일 또 DMZ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실향민 2세라는 성장 배경과 DMZ 최전방에서 했던 군 생활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월남하시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하셔가지고 늘 고향 상실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집안에도 그 영향이 좀 있었고 제가 또 군대 생활을 DMZ 쪽에서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럼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문화운동 할 때도 이런 분단에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아버님이 좀 이제 고향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개 그렸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질 않더라고요. 워낙 안 보고 말만 듣고 사진만 보고 그리니까 그 감성을 아마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고, 그 다음에 사진, 흑백 사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몇 장 했어요. 근데 전시회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이 갖고 있는 그런 풍경이나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내가 사진을 거의 똑같이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는 그런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풍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손기환 작가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DMZ와 분단에 관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국가적인 상처가 된 분단과 전쟁에 많은 예술가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 나이 때 작가들은 그래도 이제 분단이나 어떤 사회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분단이란 문제하고 통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도 어떤 면에서 이런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감상자들도 이런 인원적인 미술들 이런 데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좀 나중에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뭐 예술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감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단절의 공간인 DMZ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그 가장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오면 뭐가 보고 싶니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DMZ더라고요. 거길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외국인들을 보면 사실은 그네들을 보면서 아 DMZ가 이렇게 좀 관심 뜨거운 관심사이구나라는 생각과 그네들이 관심 있는 것이 DMZ라는 생각을 네, 오히려 이렇게 그네들로부터 듣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별로 이렇게 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전시를 보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도 이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며 또 외국인들 왜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왜 무감감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DMZ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완성되지 않은 퍼즐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 가운데 있는 그림 보면은 암벽이라든지 산 같은 느낌이 굉장히 띄엄띄엄 조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그런 주제에 잘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정선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 그 동양화 느낌 수목화 나면서 나면서 근데 또 제목은 DMZ라고 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많이 떨어졌죠. 서해 북부 먼 바다의 물결이 2에서 3미터로 다소 높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역시 낮 기온이 제법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양, 안주, 양덕, 남포 모두 낮 최고 기온이 23, 4도에 머물겠습니다. 평안북도 역시 오전, 오후 모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만 신유주, 수풍, 구성 지역은 오후에 비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신유주 낮 기온은 25도, 강계 낮 기온 23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개성 낮 기온이 24도, 사리원, 친계 낮 기온 23도입니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모두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심포 낮 기온 21도, 장진 낮 기온 15도, 해산 20도, 풍산 낮 기온 16도입니다. 청진 낮 기온 20도, 웅기 낮 기온 19도, 성진 21도, 삼지연은 16도입니다. 대부분의 해상도 잔뜩 흐려있는데요. 비 예보도 역시 있습니다. 동해 북부 바다의 물결은 2.5m 아래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의 경우는 오전에는 3m로 일다가 오후 들어서는 2m 내외로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6일 토요일 아침 함께한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에서 15일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는 현지 TV를 통해 터키 군부가 쿠데타로 보이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드림 총리는 이날 TV에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민주주의를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터키 수도 앙카라에는 군용 전투기가 저공 비행했으며 군용 구급차가 터키의 군사령부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약 50명의 부상자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밝히면서 부상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과 어린아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84명으로 알려졌지만 사망자가 100명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14일 프랑스 남동부의 휴양도시 니스에서 군중들을 향해 대형 트럭이 돌진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지그재그로 차를 몰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인은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범인이 모하메트 라후에유
부렐이라는 이름을 가진 튀니지 출신 이중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마이크 펜스 주지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는 다음 날인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펜스 주지사에 대한 부통령 후보 공식 지명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펜스 주지사는 당초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이름을 올렸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누르고 오는 11월 트럼프 후보와 함께 백악관 입성을 노리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킬러리 클린턴 후보 역시 부통령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설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5일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동의 예멘에서 주지사를 목표로 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예멘 당국에 따르면 15일 공격은 예멘 남부 아덴주의 아이다러스 알 주바이디 주지사의 차량을 겨냥해 이뤄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탄을 실은 차량에 탑승한 범인이 주지사가 탑승한 차량이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폭발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탑승한 차량에 폭발이 미치지 못하면서 주지사는 목숨을 건졌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이 1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해군 지도부와 회담을 갖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 수도 베이징과 항구도시 칭다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우성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 등과 만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수학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252점 만점 가운데 21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